VOA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4일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간 긴밀한 유대 및 협력을 재확인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시 주석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3주년을 맞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 두 나라의 무제한적 파트너십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에게 중러 관계는 강력한 내부로부터의 추진력과 독특한 전략적 가치가 있으며 이는 제3자를 겨냥한 것도 아니고 제3자로부터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의 발전 전략과 외교 정책은 장기적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도 관련 성명에서 푸틴 대통령이 시 주석과 최근 미국과 러시아 간 우크라전 종전협상 경과를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미러 간 대화에 대한 지지와 함께 중국 정부가 우크라전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페스코프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두 정상의 이날 전화통화는 지난달 21일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전 휴전 협상을 위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며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 주석의 미국 방문 가능성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어제 실시된 독일 총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기록한 중도 보수 성향의 야당 연합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유럽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야당인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의 연합 대표인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으로 이 정부가 유럽의 운명에 큰 신경을 쓰지 않음이 분명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메르츠 대표는 6월로 예정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언급하면서 그때까지 현재의 나토 방위체제를 유지할지 아니면 독자적 유럽 방위역량을 구축할지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유럽 동맹국들의 대미 안보 의존을 줄일 것을 촉구하는 한편 미국이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와 종전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한편 독일 선거위원회가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 연합은 이번 총선에서 28.6%를 득표했습니다. 특히 이민과 우크라이나 지지를 반대하는 극우 성향의 독일 대한당도 4년 전 선거의 2배인 20.8%의 득표를 기록하면서 2위로 부상했습니다. 한편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은 16.4% 지지에 그쳤습니다. 중도우파 정당들은 차기 정부를 위한 연정구성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독일 대한당의 합류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이번 선거 결과는 독일 국민들이 특히 에너지와 이민에 관한 비상식적 의제들의 지친 결과물이라며 환영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회의가 오늘 중국에서 열렸습니다.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저장성 항저우에서 개막한 회의 개회사에서 짐스키아 IPCC 의장은 회원국들이 우리 업무의 모든 측면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강력하고 꾸준한 지지를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원국들의 IPCC의 기후변화 관련 평가와 이를 위한 과학 분야에 대한 지지 및 자발적 기여 등을 계속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는 28일까지 진행될 이번 회의에서 195개 회원국 대표들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7번째 평가 보고서와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 포집탄소 활용 저장에 관한 세계 실무 협의 그룹의 보고서 초안을 논의하게 된다고 IPCC는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오는 2029년 말까지 검토를 거쳐 최종본이 확정됩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기후변화 대응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회의 공동의장을 맡을 예정이던 미 항공우주국 나사 수석과학자의 참석을 철회한 가운데 열렸다고 미 CNN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IPCC는 유엔 환경계획과 세계기상기구가 각국 정치 지도자들에게 기후변화의 위험성과 대응 전략 제시를 위해 1988년 설립한 유엔 산하기구입니다. 최근 폐렴으로 입원한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교황청이 오늘 밝혔습니다. 교황청은 이날 성명에서 교황이 이틀째 위중한 상태이며 신장 기능에 약간의 신부전 초기 증상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22일 천식과 비슷한 지속적 호흡 곤란을 겪은 뒤 수혈을 받았던 교황의 예후는 여전히 경계 상태로 교황은 밤사이 취침과 휴식을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앓고 있는 폐렴은 양쪽 폐에 염증이 생기고 이로 상처가 발생하면서 호흡에 어려움을 겪는 증상을 수반한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다가 바람을 일으키며 공중부양합니다. 앞에 있던 차를 살짝 넘어서 10m 정도 저공 비행을 하다가 뒷바퀴부터 사뿐히 착지합니다. 공상과학 영화나 미래 어느 날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 플라잉카가 지난주 미국 NBC 방송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복잡한 도심의 교통체증 피할 수 있는 대안으로 나온 비행기나 헬기 형태의 플라잉 택시 등의 개발 소식, 관련 영상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도로 주행과 비행이 동시에 가능한 플라잉카 공개, 이번이 처음인데요. 세계 최초의 동력 비행에 성공한 라이트 형제의 혁신에 견주는 역사적 시연이라는 평가입니다. 이 자동차는 지금 모델 A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알레드 에어로노틱스라는 미국의 스타트업이 개발했는데요. 10년간의 연구가 있었고 이미 3천 건 넘는 선주문 받았으며 내년까지 생산 시작을 목표로 한다는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 짐 두코브니 씨는 인류의 새로운 교통수단이 가능하다는 것의 증명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하늘을 나는 비행기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공개된 플라잉카의 외관은요, 아주 가벼운 탄소 섬유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바퀴를 거의 덮고 있는 그 일체형 외관에 차 문은 위로 열리고요, 공기 저항을 최소화한 디자인입니다. 일반 자동차의 엔진과 트렁크 쪽에는 엔진 4개, 프로펠러 8개가 장착되어 있는 100% 전기 자동차인데요. 한 번 충전으로 도로 주행은 최대 354km, 하늘 비행은 177km 움직일 수 있습니다. 책정된 가격은요, 최고급 롤스로이스와 벤틀리 자동차급인 30만 달러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2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아침 8시 8분을 향하고 있고요. 현재 기온 영상 3도, 맑은 날입니다. 자, 북한의 날씨 어떤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2월 25일 화요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집니다. 저녁으로 바람 많이 불겠는데요. 특히 함경도, 심포와 김책, 오후에 바람이 더 강해집니다. 자강도, 양강도, 그리고 함남 장진 쪽은 밤에 1에서 5cm 정도의 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화요일의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는 영하 5도에서 영상 11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평양과 함흥의 아침 최저 영하 5도고요. 청진, 개성 영하 4도, 신의주 영하 3도, 원산 영하 2도입니다. 그리고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17도, 해산 영하 21도. 낮에는 평양, 신의주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흥, 원산 11도입니다. 개성의 낮 최고 7도, 중강 3도, 해산 영상 2도입니다. 동해상 맑고 먼바다는 오후에 구름 많아지고 한때 비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1에서 2m, 먼바다 4m까지 예보되어 있고요. 서해는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2m, 먼바다는 2.5m로 먼바다는 오후에 물결 높아지겠습니다. 2월 25일 화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먼저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소식 들어보십시오.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은 미국 정치 ABC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미국의 역사인물 소개하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의 주인공은 배우 캐서린 헵번입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인가요?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24일로 만 3년이 됐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연대를 보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광물 협상 합의가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23일에 치러진 독일 연방의회 총선에서 중도 보수 성향 정당 연합이 승리하면서 3년 만에 정권 교체를 예고했습니다. 중국 해군이 호주 인근 해상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해서 민항기들의 비행 경로가 일시 변경됐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주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먼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24일로 꼬박 3년이 됐다는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이른바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 군사작전을 단행하면서 시작된 전쟁이 3년이 됐습니다.
네.
네, 2차 세계대전 이래 최악으로 기록되고 있는 이 전쟁은 3년째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소모전 양상으로 전개돼 왔는데요. 올 1월에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서면서 급속히 양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과 러시아 주도로 종전 협상이 시작됐죠.
네, 지난주에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장관급 회담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가 참석했고요. 러시아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이 배석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가 배제됐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네, 자 유럽의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를 찾았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3년을 맞아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의 유럽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얼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안토니오 코스타 EU 상임의장, 페트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등 10여 명의 유럽 지도자들 그리고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도 함께 키우를 찾았습니다.
네, 그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전쟁이 시작된 이래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연대 그리고 지지를 보여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특히 전쟁이 시작된 이래 여러 번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견고한 지지와 결속을 드러냈는데요.
네.
예, 폰데얼라이언 위원장은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생존을 위한 이 싸움에서 위태로운 건 우크라이나 운명뿐만이 아니라면서 우크라이나 운명이 곧 유럽의 운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유럽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 평화 논의에 유럽도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24일 우크라이나나 유럽의 참여 없이 미국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네, EU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현 접근 방식이 우크라이나의 불리한 합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자신들이 평화협상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데요. 칼라스 대표는 25일에 워싱턴을 방문해서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하고요. 또 유럽의 정상들의 미국 방문도 이어집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4일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오는 27일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우크라이나 상황 그리고 유럽 안보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전부터 아주 신속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보수 정치 행동 회의 연례 행사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의 필요성을 또다시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We got to talk about something very important. The war between Russia and Ukraine. People are being killed, mostly young men.
네,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다면서 대부분 젊은 남성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남성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는 전에 본 적이 없는 수준이라면서 일주일에 수천 명이 죽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눴으며 그게 끝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건 반드시 끝나야만 한다.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 미국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던 그 전시 원조에 대한 보상으로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상 추진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를 맹렬히 비난하면서 미국이 투자한 모든 돈에 대해서 돌려받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 다시 들어보시죠.
Trying to get the money back that or secured because you know Europe is given $100 billion.
네, 유럽은 100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지만 그건 차관 형태의 제공이었던 반면에 미국은 어리석고 무능한 대통령과 행정부 때문에 3,500억 달러를 그냥 줬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나는 우리가 투자한 모든 돈에 대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기 바란다면서 나는 우리가 합의에 꽤 가까이 있다고 생각한다. 합의에 가까워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3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조건으로 사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키이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찾아온다면 그리고 정말 내가 자리를 떠나길 원한다면 나는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또는 이를 나토 가입과 바꿀 수 있다면서 그런 조건이 존재한다면 즉시 우리는 긴 논의를 하지 않을 거라면서 자신은 20년 후가 아니라 오늘 우크라이나 안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자신은 수십 년 동안 집권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그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의 그 대통령직 합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네, 지난해 젤렌스키 대통령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더 나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젤렌스키 대통령을 선거 없는 독재자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네.
예, 우크라이나는 지난 2019년 마지막으로 대선을 치렀고요. 작년 4월에 치러야 했지만 이 전시 상황에서 발동된 계엄령 때문에 선거를 미루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법에 따르면 이 계엄령이 내려졌을 때는 선거를 치르지 못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유엔에서는 우크라이나 관련 결의안 표결이 있었습니다.
네, 24일 결의안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24일 유엔 총회에서 미국이 작성한 결의안과 또 우크라이나가 작성하고 EU가 지지하는 또 다른 결의안이 표결에 붙여집니다.
네네.
예, 미국이 작성한 결의안은 갈등의 신속한 종식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속적 평화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 러시아의 전면 침공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와 EU의 또 다른 결의안은 이 러시아 침공이 3년 동안 지속돼 왔고 이로 인해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전 세계 평화와 안정에 계속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미국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인데요. 안보리에서 통과되려면 15개 회원국 중에 최소 9개 나라의 지지, 그리고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 상임 이사국 중에 어느 한 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 결의안은 이 안보리 표결에서 충분한 지지를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지구촌 오늘 독일로 가겠습니다. 독일 총선 결과 나온 거죠?
네. 23일에 있었던 독일 연방의회 총선에서 중도 보수 성향의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 연합이 승리했습니다. 프리드리 메르츠 기독민주당 대표는 이날 저녁 출구조사에서 1위를 확인하고 일찌감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네. 총선 득표율 확인해 볼까요?
네. 기독민주사회연합이 28.6%를 얻었고요. 독일을 위한 대안이 약 21%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올라프 숄츠 총리의 사회민주당은 16%, 녹색당은 12%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론조사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인데요?
네, 맞습니다. 총선 전에 실시한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미 기독민주사회연합의 승리가 예상됐었고요.
네.
예,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이 그 뒤를 이을 걸로 전망됐었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독일을 위한 대안이 예상보다 선전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총선으로 기독민주사회연합 3년 만에 정권을 다시 탈환한 그런 모양새인 거죠?
네, 맞습니다. 기독민주사회연합은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를 중심으로 16년 동안 집권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2021년 총선에서 3인당에 패하면서 정권을 내줬습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의 3인당은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 그리고 친환경 성향의 녹색당과 이른바 신호등의 연정을 구성했지만 이 3년 만에 붕괴했고요. 숄츠 총리는 이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결국은 정권을 잃게 됐습니다.
네, 그 기독민주사회연합도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독일의 정치 시스템에서 어느 한 당이 과반을 획득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네.
예, 따라서 비슷한 정치 이념과 색채를 가진 정당끼리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하는데요. 기독민주당의 메르츠 대표가 새 정부를 구성하고 차기 총리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메르츠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Es ist immer noch nicht ganz klar, ob wir zwei oder ob wir zwei brauchen oder mit einem.
네, 메르츠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아직은 연정 파트너로 한 개 또는 두 개 정당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정부를 운영할 권한이 기독민주사회연합에 있다고 말했는데요.
네.
예, AP통신은 이 3인당과의 연합을 가장 가능성 높게 전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총선을 통해서 독일을 위한 대안이 제2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연정에 참여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예, 알리스 바이델 독일을 위한 대안 대표는 연정에 참여하길 원한다는 뜻을 여러 번 밝혀왔습니다.
네.
하지만 기독민주사회연합과 사회당은 반이민, 친러시아 성향을 보이는 극우 정당인 이 독일을 위한 대안과 연정을 구상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왔습니다. 예, 메르츠 대표와 슐츠 총리는 지난주 마지막 TV 토론에서도 연정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네. 자, 이제 독일 총리로 유력해 보이는 메르츠 대표,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죠.
네, 올해 69살로 변호사 출신이고요. 친기업, 자유주의 성향 정통 보수 정치인으로 평가받습니다. 30대 초반에 유럽의회 의원으로 선출돼서 정계에 입문했는데요. 1994년 연방의회 의원에 당선된 이래 한때는 기민당 차기 지도자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앙겔라 메르켈 당시 총리와의 경쟁 구도 속에 2009년에는 정계에서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다시 복귀해서 2022년 당 대표직에 올랐습니다. 시장 자유주의자고요. 난민 문제에 강경한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 메르츠 대표 앞에는 지금 여러 가지 독일의 그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네, 연정 구성과 정부 출범에 이르기까지 여러 난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르츠 대표는 신속한 연정 구성을 다짐하고 있지만 극우 국자 정당들의 부상으로 연정 구성이 까다로울 전망입니다. 또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은 지금 몇 년째 경기 침체로 부진을 겪고 있고요. 이민 문제로 국론이 분열돼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유럽 안보 문제도 핵심 과제입니다.
네. 자, 메르츠 대표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메르츠 대표는 23일 트럼프 정부가 유럽의 운명에 크게 무관심한 게 분명하다면서 러시아와 트럼프 정부의 도전에 맞서서 유럽의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유럽의 안전을 보장해온 미국의 핵 우산에 대체하기 위해서 프랑스, 영국, 독일 등으로 이뤄진 핵 협력을 모색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계속해서 남반구 호주로 가겠습니다. 자, 호주를 오가는 일부 항공기의 경로가, 항로가 변경되는 일이 있었죠.
네, 중국 해군이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의 태즈먼 해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할 거라고 경고하면서 21일 호주와 뉴질랜드로 가는 민항기들의 비행 경로가 일시 변경됐습니다.
네, 그 중국 해군의 훈련은 모두 끝난 겁니까?
네, 앤서니 알버니즈 호주 총리는 21일 오후에 중국 해군이 알린 훈련 시간은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탄 사격이 실제로 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는데요. 앨버니지 총리는 중국의 관례에 따라서 실탄 사용 가능성을 포함한 군사활동을 수행할 거라는 경고를 발령했었다면서 중국의 훈련은 합법적이었고 훈련 지점은 호주의 베타적 경제수역 이이지 밖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중국의 훈련은 합법적이었고 또 경고도 있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된 겁니까?
네, 중국군이 경고한 시점이 항공기들이 해당 공역을 비행하고 있는 와중에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일부 항공기 조종사들은 이 비행 중에 중국군의 실탄 훈련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미리 알린 게 아니군요.
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은 중국군이 호주 측에 미리 훈련 사실을 통보한 것이 아니라 실탄 사격할 거라는 경고 방송을 내보냈고 이를 태즈먼 해를 지나가던 이 민항기들이 수신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네, 말스 장관은 호주 해군은 일반적으로 실사격 훈련이 있을 경우에 12시간에서 24시간 전에는 미리 통보해서 항공사들이 이에 대한 계획을 적절히 세울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행 중에 이렇게 급하게 경고를 들은 항공사들 어떤 피해는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호주 퀀타스 항공 그리고 저가 항공인 제트스타 또 뉴질랜드의 국영 항공사인 에어 뉴질랜드 등은 일시적으로는 이 비행 경로를 변경했는데요. 운항에는 아무 영향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예, 앨버니지 총리는 또 이번 상황으로 인해서 호주의 자산이나 뉴질랜드 자산에 급박한 위험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 중국 해군이 그 며칠 전부터 그쪽 지역으로 접근을 하고 있었다고요?
네, 유도미사일 순양함, 호위함, 보급함 등 중국 해군 군함 3척이 최근 호주의 베타적 경제수역에 진입해서 호주 동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던 중에 훈련을 벌였습니다.
네.
예, 호주와 뉴질랜드 해군과 공군은 이런 상황을 감시하고 있었는데요. 앨버니즈 호주 총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중국 측은 그 훈련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 했을까요?
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군이 공해에서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 함대를 조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해당 훈련은 관련 국제법 또 국제 관행을 준수해서 안전하고 표준적이며 전문적인 방식으로 수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났던 시점에 호주와 중국의 외교 수장이 같은 곳에 있었다는 게 눈길을 끄는군요.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도 요하네스버그에서 20일과 21일 이틀 일정으로 주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예. 페니원 호주 외무장관 그리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 모두 참석했습니다. 웡 호주 외무장관은 G20 회의에 참석한 중국 측에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웡 장관은 21일 호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일과 관련한 투명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이 문제에 관해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멕시코 소식 보겠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네요.
네,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이 20일 멕시코의 주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쉐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멕시코 국민은 국가의 온전성, 독립성, 주권을 훼손할 수 있는 그 어떤 외부의 개입, 간섭 또는 그 밖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셰인바움 대통령이 왜 헌법을 개정을 하겠다고 했을까요? 배경 어떤 겁니까?
네, 지난달 20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라틴 아메리카 기반의 범죄 조직 8개를 공식적으로 외국의 테러 조직 FTO로 지정한 데 따른 조처입니다.
네.
예, 이 8개의 범죄 조직 가운데서 6개가 멕시코 조직인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처가 범죄 조직을 더 압박하고 미국 내 마약 확산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멕시코 안에서 군사활동을 하기 위한 예비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셰인바움 대통령이 헌법 개정 카드를 들고 나온 거네요.
네, 맞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이 멕시코 범죄 조직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기 전에 멕시코 정부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통상적으로 이렇게 테러 단체를 지정하는 건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집단에 적용되고요. 재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에는 적용되지가 않는데요. 트럼프 정부는 마약 생산이나 유통 등 경제적 목적을 가진 범죄 조직에 적용한 겁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하지만 멕시코 정부의 승인과 협력 없이는 외국의 개입, 수사, 기소 활동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주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왜 국가 헌법 개정이 필요한 겁니까?
네, 셰인바움 대통령 전임자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 시절에 멕시코에서 이 외국 요원의 활동 그리고 이동을 제한하는 법률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네.
예, 외국 요원들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걸 금지하고 멕시코 당국에 알리게 통보했는데요.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 해당 법률을 멕시코 헌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을 통해서 외국의 개입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테러단체 지정과 관련해서 분명히 하고 싶은 건 우리는 주권을 협상하지 않는다는 거라면서 미국이 우리 주권을 침해할 기회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 셰인바움 대통령이 그 멕시코 헌법에 추가로 또 명시하려는 내용이 있군요.
네. 셰인바움 대통령은 총기 제조와 밀수, 유통에 관여한 외국인들에게 가능한 최고 형량을 적용하는 방안을 헌법에 명시할 걸 제안했습니다. 멕시코는 오랫동안 미국에서 멕시코로 유입되는 총기를 막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더 강력하게 대응할 걸 요구해왔습니다.
네, 이 헌법 개정이라는 게 대통령의 권한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물론입니다. 의회가 법으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이 이끄는 국가재생운동당 그리고 연합세력이 현재 이 멕시코 의회 양원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네, 이미 여러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지난 1월 20일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소비자 금융보호국의 업무를 중단시켰습니다. 이 조처는 연방정부 규모를 줄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 가운데 일부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소비자 금융보호국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관보는 인터넷 자료에서 소비자금융보호국 CFPB가 연방준비제도 연준안에 있는 독립기관으로 소비자들이 자신과 가족의 최대 이익을 위한 금융 관련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2023년 기사에서 CFPB의 주요 목적이 소비자를 금융 남용에서 보호하고 소비자 금융 보호 권한을 담당하는 중앙기관 역할을 수행한다고 기술했습니다. CFPB는 2010년 이른바 도드 프랭크법에 따라 설립됐습니다. CFPB 국장은 대통령이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받아 임명하며 임기는 5년입니다. CFPB는 연준 소속이지만 연준 의사회가 CFPB의 예산이나 인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2024 회계연도에 CFPB는 직원 수를 약 1,750명으로 보고했습니다.
Protesters rallied outside the U.S.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on Monday after President Donald Trump's newly installed chief of.
연방 간부에 따르면 CFPB의 기능은 사람들이 돈을 빌리거나 기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CFPB는 이를 위해 연방 소비자 금융법을 시행하고 집행합니다. 또 금융서비스 제공자가 법을 지키도록 보장하기 위해 사업 관행을 검토합니다. CFPB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적절하게 조처해 소비자를 위해 시장이 최대한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소비자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 혹은 질문을 접수할 수 있도록 수신자 부담 소비자 핫라인과 웹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시엔엔은 CFPB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CFPB의 기관 구조와 예산 확보 방식을 지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수년 동안 CFPB의 권한과 독립성을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CFPB 예산은 의회가 만드는 연례 지출 법안이 아닌 연준의 수익에서 나옵니다. 의회 조사국이 2024년에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에 CFPB는 연준에게서 약 7억 3천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그런 비전통적인 예산 확보 방식이 의회의 감독을 제한하며 법적 논쟁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CFPB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7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영화와 연극 무대에서 가장 뛰어난 여배우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캐서린 헵번의 생애를 되돌아보겠습니다. 헵번은 80세가 넘을 때까지의 긴 세월 동안 5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고 독립적이고 날카로운 지성을 겸비했으며 연기력 또한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난 배우였습니다. 캐서린 헵번은 아카데미 최우수 여우주연상 수상 횟수가 가장 많은 배우입니다. 4번이나 받았습니다. 캐서린 헵번은 미국의 영화와 대중문화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 여성이었습니다.
캐서린 헵번은 미국 동부 커네티커트주 하트포드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 토마스 헵번은 명성 높은 의사였습니다. 어머니 캐서린 마사 휴턴은 낙태권을 비롯해 여성의 권리를 주창하는 분이었습니다. 헵번 부부는 자녀들이 정치와 사회적 문제에 대해 교육을 많이 받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가족들 간에도 서로 자신의 진보적 의견을 과감히 발표하곤 했습니다. 의사 헵번은 운동을 중시하는 분이기도 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캐서린 헵번은 운동을 잘하는 여성이 됐습니다. 헵번은 승마, 수영, 골프, 테니스 등을 잘했습니다.
헵번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한 영화에서 가족이 자신을 이상한 아이가 아니라 두려움 없는 아이로 가르쳤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I'm an eccentric. No, I'm just something from New England. That was very American and brought out.
나는 자신을 괴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나는 그저 대단히 미국적인 동부 지방 사람으로 성장했고 아주 지적인 두 분에게서 일종의 인생 최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건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캐서린은 1928년 펜실베니아의 명문 브린마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 후 머지않아 뉴욕 브로드웨이의 무대에서 조그마한 역할을 맡으면서 배우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졸업하던 해에는 루즈로 웍든 스미스와 결혼했습니다. 이들의 결혼 생활은 두 해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캐서린은 나중에 루들로우의 지원이 자신의 초기 생애에 매우 중요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시기 헵번은 보통의 여배우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헵번은 몸이 가냘프면서도 근육이 있었습니다. 말씨는 동부지방 억양이 강했습니다. 생각과 행동도 매우 독자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들이 스커트나 드레스를 입던 시대에 헵번은 바지를 입었습니다. 때로는 그녀의 독립적이거나 진보적인 견해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헵번은 그 후 RKO라는 영화사와 출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의 첫 영화는 1932년에 나왔습니다.
다음 해에는 영화 모닝 글로리에 출연했습니다. 헵번은 이 영화에서 에바 러브레이스 역을 맡았습니다. 성공을 위해 무대에서 싸우는 여배우 역이었습니다. 감독들은 그 역에 별로 감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헵번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대스타로 올라섰습니다. 이 영화로 헵번은 첫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영화 속의 에바는 유명한 여배우가 되기 위해 이름까지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대단히 빠른 헵번의 말은 뒤에 숨어있는 에너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I don't want to use my family name because I should probably have several scandals while I live, and I don't want to cause them any trouble until I'm famous when nobody will mind. That's why I must decide on something at once.
1930년대 영화 비평가들은 헵번에게 찬사도 보내고 비판도 했습니다. 일부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말투를 가졌다고 비평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할리우드에 신선하고 신명나는 바람을 불러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헵번은 자신의 방식대로 할리우드를 대했습니다. 그녀는 강한 개성을 지닌 인물 역을 맡길 좋아했습니다. 캐서린 헵번은 다른 여배우처럼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장도 다르게 하고 사진사들이 섹시한 모습을 찍도록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팬들과 대화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캐서린 헵번은 열심히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 말까지도 그녀는 대중들의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어떤 제작자들은 그녀를 출연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헵번은 쉽게 포기하는 여성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뉴욕의 브로드웨이로 다시 돌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헵번은 브로드웨이에서 필라델피아 이야기라는 연극에 출연했습니다. 헵번의 친구 필립 베리가 특별히 그녀를 위해 극본을 썼습니다. 이 연극은 돈 많고 아는 것이 많은 트레이스 로드라는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여성은 사랑하지도 않는 한 남성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영화에서 자신과 사람들에게 좀 더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랑했던 과거의 다른 남성과 결혼하기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이 연극은 대성공이었습니다. 헵번은 즉시 이 작품의 법적 소유권을 샀습니다. 헵번은 이 연극이 반드시 영화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반드시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확실히 명시해 두었습니다.
1940년 드디어 필라델피아 이야기는 영화로 만들어져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헵번은 다시 한번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필라델피아 이야기의 한 장면, 주인공 트레이시 로드가 새로운 친구인 작가 맥컬레이 카너를 만나는 대목입니다. 트레이시는 이제 막 친구의 책을 읽고 그가 큰 인물이라는 데 놀라고 있습니다.
These stories are beautiful. Why, Connor, they're almost poetry.
Well, don't kid yourself, they are.
I can't make you out at all now.
Really?
1942년 캐서린 헵번은 올해의 여성에 출연했습니다. 이 영화는 남자 배우 스펜서 트레이시와 함께 출연한 9편의 영화 중 첫 번째였습니다. 두 사람은 영화에서도 실생활에서도 소문난 커플이 됐습니다. 이들이 출연한 영화는 대부분 성격이 강한 두 사람 사이에 힘의 균형 문제를 주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헵번과 트레이시는 함께 출연할 때 마술 같은 에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실에서는 둘 사이의 사랑이 대중에게 철저히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스펜서 트레이시는 다른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종교적 이유로 부인과 이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헵번과 트레이시는 20년 이상 비밀리에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헵번은 한때 다른 남성을 사랑한 적도 있었습니다. 즉 유명한 거부 하워드 휴즈였습니다. 그러나 생애 내내 사랑을 유지한 남성은 스펜서 트레이시였습니다.
헵번의 가장 유명한 연기 중 하나는 아프리카의 여왕입니다. 헵번은 1951년 유명한 남자 배우 험프리 보가트와 함께 이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이들은 아프리카 중부 지역 강에서 배를 타며 아주 다른 성격을 가지고도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엮어가고 있습니다.
캐서린 헵번은 연륜이 쌓이면서 더욱 현명하고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을 묘사하는 연기를 많이 했습니다. 1967년 헵번은 마지막으로 스펜스 트레이시와 함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한국에서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알려진 Guess Who's Coming to Dinner였습니다. 이 영화 촬영 후 수주 만에 트레이시는 사망했습니다. 이 영화로 헵번은 두 번째 아카데미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겨울의 사자, A Lion in Winter로 세 번째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헵번은 70대 중반에 출연한 황금 연못, On Golden Pond로도 아카데미상을 받았습니다.
80년대에 들어서서도 헵번은 계속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이때는 여러 편의 영화 외에 텔레비전 드라마에도 출연했습니다. 자서전을 비롯한 여러 권의 책도 냈습니다. 캐서린 헵번은 2003년 96세로 타계했습니다. 그녀의 유언대로 모교인 브린마 대학에는 캐서린 헵번 센터가 설립됐습니다. 이곳에는 영화, 극장, 여성의 권리, 시민의 책임 등 그와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소장돼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70년에 가까운 오랜 세월 여배우로 활동하면서 미국 영화와 영국 무대에 가장 뛰어난 배우 중에 한 사람으로 찬사를 받은 캐서린 헵번의 생애를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냉혹한 세상, 치열한 경쟁 사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Nice to be here.
How's it going collaborating with the ESSO company?
Good. It made me realize that our company is one of the best.
Really?
But those Esso people are all workaholics. It looks like they don't go home. They work really hard so they don't get layoffs or demotions. It's a dog-eat-dog world out there.
Johnny, Esso 회사와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는 치열한 경쟁 분위기 속에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They are all workaholics.
그들은 모두 일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Looks like they don't go home.
보기에 집에 가지 않는 것 같아요.
They work so hard so as to not get laid off or demoted.
그들은 회사에서 해고당하거나 강등당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It's a dog-eat-dog world out there.
그곳은 개가 개를 먹는 세상입니다. 같은 개들끼리 서로 잡아먹는 끔찍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Some people say we live in a dog-eat-dog world.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dog-eat-dog world.
인정사정 없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That means that many people are competing for the same things, like good jobs. Dog-eat-dog world.
이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직장 같은 그런 것들을 놓고 경쟁한다는 거죠.
Dog-eat-dog world.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냉혹한 세상. Dog, 개, dog를 사용해 표현했는데 work like a dog, 개처럼 일한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They say that to be successful, a person has to work like a dog. This means they have to work very, very hard.
성공하려면 work like a dog, 개처럼 일해야 한다. 이 말은 아주 아주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Such hard work can make people dog tired.
이렇게 힘든 일은 dog tired, 너무 피곤합니다. 여기서 dog은 매우와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속어로 어떤 것을 강조할 때 앞에 개를 붙여 말하는 것과 같죠? 개 뭐뭐하다, 영어로는 dog 뭐뭐하다, 너무 피곤하다?
Dog tired. And the situation would be even worse if they became sick as a dog.
그리고 만약 그들은 개처럼 아프다면 sick as a dog, 너무 아픈 겁니다. 상황은 더 나빠지겠죠. 그럼 끝으로 고륙상쟁, dog eat dog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ow's it going collaborating with the Esso company?
Good. It made me realize that our company is one of the best.
Really?
But those Esso people are all workaholics. It looks like they don't go home. They work really hard so they don't get layoffs or demotions. It's a dog-eat-dog world out there.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Dog Eat Dog World
인정사정 없는 치열한 경쟁 사회
Work like a dog
아주 열심히 일한다
Dog tired
너무 피곤하다
Sick as a dog
너무 아프다 Dog, 개, D-O-G, 개가 사용된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의 많은 급진적 반미 기구에서 탈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활동을 중단했으며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금에 대한 자금 지원을 금지했습니다. 행정명령은 또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급진적이거나 반미적인 감정을 조장하는 국제기구, 협약 또는 조약에 대해 검토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는 반이스라엘 편견의 역사로 인해 신속히 검토할 것이라고 백악관 팩트시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명령은 미국이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기구에 추가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기구가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끔찍한 테러 공격에 참여한 직원 수에서 알 수 있듯이 반유대주의적이고 반이스라엘적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팩트시트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시설은 하마스와 다른 테러 조직들이 무기를 보관하고 터널을 건설하는데 반복적으로 사용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에 연간 3억에서 4억 달러를 제공하는 최대 기부국이었지만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 기구가 치명적인 공격에 가담했다는 폭로 이후 2024년 1월 자금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미 의회는 최소 2025년 3월까지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에 대한 기부를 공식 중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에서 드러난 모든 부패를 감안할 때 미국을 이 기구에서 영원히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팩트시트는 유엔 인권이사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끔찍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는 국가들을 위한 보호기구로 계속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중국, 쿠바와 같은 국가들은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한 끔찍한 기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인권이사회를 이용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팩트시트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사회 절차에서 이스라엘의 불공정하고 불균형적으로 초점을 맞춘 일관된 편견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행정부 시절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이 기구와 유네스코에서 탈퇴했습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이로 인해 유네스코와 이스라엘 간의 관계가 개선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이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이 보다 체계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